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오늘 귀한 주의 거룩한 날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하루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모였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이 시간 넘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능력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 오늘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트리니티 신학교 처음 갔을 때 미국 아이들이랑 처음으로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늘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이랑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미국 아이들이랑 이제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통성 기도하자 하면 동시에 한 번에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서 뭐 누구는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누구는 막 방언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미국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니까 조용해져요, 갑자기. 저 기도하려다가 멈췄어요.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 친구들은 기도를 이렇게 모여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한국 왜 애들 노는데 눈치 게임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누가 1, 2, 3, 4, 1, 누가 먼저 숫자를 얘기하나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여기서 기도가 끝날 때쯤이면 저기서 또 기도 한 명 하고 여기서 끝나면 또 여기서 기도하고 처음이라서 저는 너무 막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늘 기도할 때 옆에 주변 사람들이 크게 기도하니까 나는 마음 편하게 나도 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이 미국 친구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조용해지고 딱 한 명이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한 명씩 기도를 하니까 모두가 그 기도에 집중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가지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 본다. 한국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좀 다르게 기도하는데 하면서 또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이렇게 장단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말 한마디 한마디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기도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에 이게 뭔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그런 감정이 조금 모자랐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늘 한국교회에서만 기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통성기도하면 막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옆에서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크게 기도하니까 저도 막 제 마음을 막 토해내면서 편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조용하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기도를 할 때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제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특이하다기보다는 정말 그 한국교회 기도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까?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주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단어를 번역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때때로는 이렇게 Lord라는 단어를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 주여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마음, 생각, 열정 이런 것들이 담기지가 않아요. 단순히 그 Lord라는 그 단어 하나에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이 주여라고 부르짖는 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러고 제가 또 지난 2년 동안 한국에 이렇게 군복무하면서 주말에 교회 가서 이렇게 또 봉사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거기선 되게 일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2년 동안 또 기도하고 또 그 목사님들 밑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 주여 부르짖는 그 부분에 굉장히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그 아이들이 주여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주여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주여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한 세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는 그게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감을 잡으려면 이게 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조그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천지 만물이란 무엇을 내포하는가? 일단 말씀 보니까 뭐 하늘과 땅도 포함되고 바다도 포함되고 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창조하셨고 뭐 정말 많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머릿속으로 형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생명체들도 정말 많잖아요. 뭐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살고 있는 새들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과 또 바다에 살고 있는 그 물고기들까지도 다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이게 꼭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이 교회 밖에 널려져 있는 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더라고요. 뭐 밖에 서 있는 뭐 나무는 살아있죠. 나무는 살아있는 거지만 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제가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학부 때 물리학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배우다 보니까 뭐 중력의 법칙, 전자의 법칙 뭐 이런 거 많이 배우는데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단순히 그런 이렇게 자연계에 속해 있는 법칙 빼고도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 바로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고민해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빠, 누군가를 엄마, 누군가를 친구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관계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에서 존재하는 사랑. 사랑은 또 뭘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형용하기가 어려워요. 머릿속으로 담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에 비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그런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억해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치 하나님은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다시 한번 마음에 거고 머릿속으로 우리가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저희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보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고백입니다.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물리학의 모든 법칙들, 뭐, 중력의 법칙, 뭐, 열역학,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모아서 또 한 번 더 특별하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는 것이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규칙과 질서를 세우셨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단순히 그냥 물건들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것들의 그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봤지만 창세기 1장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물건들의 법칙까지도 같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죠.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있을 수 없다라는 법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서 그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를 천국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밑에 남아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 제한도 만드시고 이 땅이 어떻게 솟아날 수 있냐? 땅이란 무엇인가? 이런 법칙과 규율까지 다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건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질서들로 이 모든 만물을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리한 그 규율들과 그 질서들에 그것들을 우리가 쉽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단순히 이런 자연계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윤리적 법칙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 많이 나타나 있고요. 또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바르게 사는 법이 있고 바르게 살지 않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건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예를 들어 돌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돌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게 바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돌을 떨어뜨렸는데 돌이 위로 솟아난다. 그것은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윤리적 법칙 안에, 윤리적 질서 안에 바르게 행동하는 법들이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법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나가다가 옆에 다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잘 살고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뺏어오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할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법칙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단순히 돕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더 뭐 예를 들어 가정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한 사람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성적으로 음란한 것은 누가 봐도 그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누가 세운 걸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사사기 시절처럼 다 각자 그냥 자기 생각할 때 보기 좋은 대로 살다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결국은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압적인 규율들,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법칙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힘차게, 힘있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법칙들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가면 가장 좋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옆으로 빠지면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규칙과 질서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질서와 규칙들로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지금 헷갈리죠?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규칙과 질서를 세우셨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다. 지금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세 번째 거는 그냥 방에 앉아서 생각만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메시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참 그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말로만 고백하면 안 되는데 늘 저도 그게 근심거리입니다. 말은 해요. 뭐 제가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어요. 그러고 주님 주님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이게 막상 또 정말 제 고백대로 말한 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규칙과 질서가 있는데 이대로 좀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은 나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힘들어야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온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게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자리까지 만들어주시고 정말 기쁘게 살게 할 수 있었는데 참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주님이 무슨 뜻인지까지 알겠는데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계속 거기서 걸러 넘어집니다. 거기서 계속 넘어져요. 거기서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우리 말하는 거랑 우리 생각이랑 우리 삶이랑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아 교회는 너무나도 말하는 거랑 행동이랑 다르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냐? 이렇게 공격을 하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도 그들이랑 똑같은 죄인인데 어떡해요? 이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고 앞으로도 괴롭힐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행히 창세기 3장에는 죄가 있었지만 신약에는 그것을 무마시키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구약을 보면 아,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지금 죄를 지어서 나로부터 멀어져서 죽게 됐으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냐? 바로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옆에 나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 가운데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했다기보다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못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왜냐? 창세기 3장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숨는 것입니다. 서로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싫고 말씀 읽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 에스겔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 성전을 봤을 때 참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신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 등을 돌리고 반대를 보고 태양을 보면서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향을 피워놓고 뭔가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인데 그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로 고백을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그걸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겔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더 이상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한 500년 정도 말씀이 그쳤죠.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시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오십니다. 구약 때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냐? 그게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러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어떻게 현실로 나타냅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어떻게 행동으로 삶으로까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또 우리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너무 그냥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고 그냥 와 그치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단순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뭐 제가 계속 공부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걸 뭐 공부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문을 쓰잖아요. 인트로덕션을 쓰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인트로덕션이 좀 나쁘면 글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안 읽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이 그 나머지 글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다 말해줘요. 인트로덕션이 없이는 나머지 글이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이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참 한국교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기도의 핵심 부분으로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이 빠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것을 놓치어서 너무 아까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국교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제 경험상으로는 주님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참 기도의 핵심 단어로 사용했을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시기 위해 그 세상의 질서와 그런 규칙들을 세우실 때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고백하면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늘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딱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의미가 우리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런 모든 복음의 내용까지 함축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을 삶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